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 허물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설책이나 만화책같이 그냥 한번 읽고 덮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은 것으로 끝나고 뭐 그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그건 우리에게 달린 문제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긴장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던져놓으시고 나중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판단을 하시고 구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다면은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또 내 좋은 대로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뭐 아무 탈도 없고 뭐 벌이 내리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는 말씀에 대한 긴장도 없고 또 진지함도 없고 또 나에게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다시 드려야 되는 말씀들이다. 그걸 잊으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심판 때 가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되어있던 것을 아무리 후회한들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도 아무런 벌도 안 내리더라 이런 마음은 추후도 갖지 마시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한 마음들 또 긴장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꼬집는다면은 그건 모두가 다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고쳐가면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자 되었다 이게 아니고 신자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신자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을 흉내도 내지 못할 특이한 삶을 살아갈 자로 뽑혔다 이게 신자 되었다는 뜻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모범된 삶을 보여주는 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 그게 신자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편한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부유한 것, 그것보다도 하늘에서 누릴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그 삶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뭐 순식간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세상과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수시로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경험하면서 나를 돌이키고 살아가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한 삶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들 곁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기를 소원한다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을 읽는다 못 읽는다,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하루도 안 빼지고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 말씀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소설책보다 못한 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대한 우리 모두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장차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이걸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우리들 상식으로는 전혀 잘못된 게 없는 지극히 타당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능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때에 그 국가가 번영을 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달라 왕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얘기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죠. 뭔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다, 너희가 왕을 구하는 건 믿음이 적은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또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꼬집고 나오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있는데 또 왕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러한 것은 성경을 통해 내가 듣기만 했지 그걸 우리가 언제 확인을 해봤냐는 얘기죠. 보이지도 않고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나마 하늘에서 뭔가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을 하겠는데, 그런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런데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걸 실감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비록 인정은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은 아직까지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믿는다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자, 왕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신하를 통해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 지시를 납니다. 그럴 때 신하가 왕의 서신을 묵살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 대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지하게 안 받아들인다, 그런 것이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 그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니요 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다 이렇게 부인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래 뭔가 조금이나마 네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알 수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걸 단지 성경의 교훈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인 거라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훈으로 인정하면은 아 이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명령으로 이걸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이 말씀은 내 삶에서 분명히 보여져야 될 내 의무다 내 책임이다 뭔가 그러한 진지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뭔가 지시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편지를 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시한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면서 잘못된 게 보일 때에는 하나님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를 수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신대로 사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숨막히는 게 아닙니까 뭐 이런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데 항상 말씀드리다 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피 고치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분명히 뭔가 귀찮고 힘든 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요구가 절대로 귀찮은 것만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또 세상식으로 사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걸 안다면은 자연히 잘못된 거에서 나오려고 하지 계속 거기에 머물고 그걸 즐기고 살아가려고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섬겼다면 왕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지를 않았을 것이 분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면 무슨 왕이 필요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적어도 이방인들처럼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불만이 뭐냐면은 이방인처럼 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불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다시는 다 좋다는 얘기죠.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린 못 살고 저들은 저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라는 거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만이 하나의 왕이라 그걸로 만족하지 지금 못 살고 있는데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나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태도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원하는 거 잘 사는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왕 달라 그게 이스라엘의 고집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 모습 그대로라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천국을 말하면 예, 천국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싫다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불만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좋지만 우선 당장 세상에 좀 잘 살게 해달라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커지고 잘도 으뜸이 되는 여기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보다도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으뜸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는 도무지 족할 줄을 모르는 거 그게 인간의 습성이란 얘기입니다. 천국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족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둘러보면 좋은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저는 도인시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결국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절실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실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각오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를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든든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든든한데 내 목숨 잃는 것이 뭐가 두려우냐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으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집 사는 게 부럽고 땅 사는 게 부러우면서도 성경에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겼던 그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부러운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한번 이게 좋다 여겨지면 그걸 포기할 줄 모르는 고집이 있습니다. 똥고집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 고집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도 대단한 고집을 보여주고 있죠.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무엘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웠을 때에 그 왕 때문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설명을 쫙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왕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을 자자손손 되도록 종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들로부터 재물을 취해가지고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불린다. 이걸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왕제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런가? 그럼 우리가 왕을 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순히 포기한 게 아니라 아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왕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종 돼도 좋고 고통당해 좋고 다 좋으니까 왕만 달라 이거예요. 그래 19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고집 부린단 말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1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다. 그런데 그땐 이미 늦었다. 이런 말을 18절에 하죠. 하나님이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돌이키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길을 놓치고 있죠. 끝까지 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왕 제도는 이러이러한 거고 너희 고통당할 거니까 그만두래. 나중에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듣는다. 그때 필요 없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요. 우린 죽어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한 고통을 당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심판의 고통에 세연하지 못할 것이다.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순순히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힘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끝내버리고 우리의 속공심은 여전히 난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집을 안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버리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가 심판의 고통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걸 안 당해봤습니다. 안 당해봤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사랑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한 고통을 알았으면 경험했으면 왕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볼 때는 왕 제도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딱 좋아 보이니까 아무리 설명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만 세워놓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냐 그 말이죠. 왕만 있으면 잘 된다. 희망이 강하게 내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고통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하여튼 응답해도 그때는 늦었다.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 말이 얼마나 귀에 들어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과연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감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심판대라는 것,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 이 모두가 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난 경험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멸망의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얘기를 해도 여전히 세상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역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 천국이나 지옥은 보지도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다.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나에게 큰 느낌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말만 있는 천국보다는 돈 가지고 직접 살아가는 세상 살아도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천국 얘기가 씨가 먹히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꼭 그 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고 확인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마 누구든지 간에 천국을 경험시켜주면 다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 이런 거 천국이나 좋다 하면 다 믿으려고 할 거예요. 지옥을 경험시켜주면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겁니다. 즉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믿음의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믿는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믿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걸 아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내가 천국을 믿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 때문에 믿고 있다.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고 믿는 거란 얘기입니다. 경험하지 못해도 믿어지는 것,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지옥을 경험하지 못해도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으면은 말씀이 말하고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가볍게 여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게 대해서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그때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늦었다는 것,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이고 살아가는 천국이나 심판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이미 심판되지 않습니까?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믿기 딸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쪽에 예민해버려 거짓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후회도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고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고된 순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거인은 왕을 앞세우고 그 왕의 다스림 받는 걸 더 든든하게 여겼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계신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의지를 하고 여러분 지시받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것이죠. 은석교회도 하나의 단체고 조직입니다. 때문에 이 단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능력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지시하고 지시한 대로 행동하면 교회는 뭔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교회는 잘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정상적으로 존재하겠냐 그 말입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 생각이야 뭐 내가 목사 지시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건 이스라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왕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겠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왕 하나님 버리는 것으로 책망하신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지시를 받겠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는 것이란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저의 지시로 움직이는 신자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지시하는 때에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분명히 저를 지시한 자가 있습니다. 지시한 분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께 지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꿈에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수시로 대하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말아라. 그게 저에 대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지시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또 다른 왕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단 한 분인 참된 지도자는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세상에 지도자치고 섬기는 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를 지도자라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목사가 교인들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하는 목사가 지도자라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피 흘려 살리신 예수님의 백성을 목사가 지시하고 명령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목사가 앞에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엉망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사가 앞에서 이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에게 우리를 이끌어달라 지시해달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건 여러분 이끄시는 안 보이는 분 안 보인다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건 딱 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계 때문에 바빠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당신 생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향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고 살펴달라. 우리 살펴달라. 이게 목사가 필요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여러분께 대한 저의 최고의 봉사다,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괜찮은 목사 하나를 원하는 것은 진짜 괜찮은, 진짜 참한 지도자로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결국엔 우리가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도자로 오신, 섬기로 오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다른 것은 다 벗어내버리고 주님만, 주님으로 옷 입으면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세상 것 하나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단지 왕을 구했을 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거지라는 것을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이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장차 심판대에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긴장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못난 점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다 덮어주시고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그 지시한 대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영원히 잘 되는 그러한 삶의 의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